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사셨나요?
네. 하나님 보호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아닌 영을 위해 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곳은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7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배워주시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은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더니 정말로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자 바로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왕도 술객들을 불러서 그들의 술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게 했어요.
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술객들과 세상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차이를 분명하게 또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7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말씀같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14절과 15절을 하나쌤이 7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숫가로 나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은 무엇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을 보명쌤이 7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로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하수가 피로 변해서 그 속에서 살던 물고기가 죽고 또 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싫어하고 애굽에 온 땅에 피가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명쌤이 7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고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과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술객들도 자신의 술법으로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은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서 모세와 아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23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7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리라.
바로가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에도 관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들의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 스스로 살 길을 찾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경 쓰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8장 1절과 2절을, 보명쌤이 8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을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면 애굽 온 지역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5절을, 하나쌤이 8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온 지경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8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적 생명을 지니고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믿고 섬기던 다른 우상들처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8장 9절을, 보명쌤이 8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니.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는 시한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왕이 말한 대로 재앙을 물러가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할 수 있었지만 떠나게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술객들과 다르게 모세는 바로가 정한 시한에 개구리가 물러가게 함으로 누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쌤이 8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애굽 온 지경에서 나와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약속했던 것을 잊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완강케 하여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앞에 개구리들이 사라지니까 바로 왕이 위기 상황을 넘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비슷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만 재앙이 멈추고 삶의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저의 마음도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16절을, 하나쌤이 8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족에게 오르니.
이번에 하나님은 아무 경고도 없이 티끌을 이로 만들어 애굽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18절을, 하나쌤이 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경박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전과 같이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이를 만들어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객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고하나요?
모세와 아론이 이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낸 것은 자기들이 술법으로 행한 것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술객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행하나요?
마음이 경박하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애굽의 술객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이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애굽 술객들의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20절을 하나쌤이 8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그곳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애굽의 온 지경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명쌤이 8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이 이전에 내린 재앙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은 제외하고 애굽 온 땅에 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재앙의 범위를 제한하여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재앙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왕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8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는 파리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말하나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26절을 하나쌤이 8장 27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운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타협을 시도하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길쯤 되는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애국 사람들은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들과 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8장 28절을, 하나쌤이 8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이데 다시 거짓을 행지 마소서 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2차 타협안을 제시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애굽 온 사람에게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8장 30절과 31절을, 보명쌤이 8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재앙이 그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보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너무 멀리하지 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사건, 그 재앙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을 그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의지하고 사탄 속에서 빠져들 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왕이 개구리들이 사라지니까 위 상황을 넘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면서 제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마치 노력을 하고 내가 잘해서 넘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저를 다 인도해 주셔서 제 삶이 이렇게 잘 윤택하게 제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진짜 제 삶에 그런 윤택한 순간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신자들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세상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 신자들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어떤 힘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전부이고 완성인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의로움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신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시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여기시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성품이 성장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평안하고 기쁨을 느낄 때보다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걸까요?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사실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특징과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악의 문제와 선하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결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결과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못 없애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쁨과 평강, 행복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서 고난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 고난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지니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고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닌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 환상과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강건하게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서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위협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하고 유익함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고난이 유익함을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신앙심이 진짜 깊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도 계속적으로 예정된 고난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잠깐이지만 근심하며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근심했고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7장부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봤는데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테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 포로가 귀환을 해도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때에도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때도 고난은 있고 심지어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도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이런 막막한 미래를 계속해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근심이 도와여져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근심과 좌절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근심에서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강건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고난 앞에서 낙심치 않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주기도 하며, 위로를 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낙심하게 됐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도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잘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고 좌절할 때마다 소망을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혔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완전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며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히도록 순종과 묵상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받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끔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지워지도록 다툼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남게 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담기 위해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를 갖추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 10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2년 정도 살았을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3년이라면 포로귀환이 있은 후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다니엘 10장의 시간적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신 자신의 고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다했을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현실 상황이 빈말이라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쏟았을 때 노년의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보기로는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동의 어려움이 커서 귀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니엘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로 돕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고 21일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믿음의 한 가족인 북조선 신자님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것은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본인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위해 다니엘은 생명을 걸기도 하고 금식도 하며 기도를 했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보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인데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나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거나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이 성숙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관점에만 갇혀있는 부분이 많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려고 또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관점에만 머물러서 기도의 제목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이야 이미 중보기도에 힘을 쏟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붙들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과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길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 뿐 아니라 여기 남조선에 있는 성도님들, 뭐 중국과 열방과 그 모든 나라들이 살고 있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 인생이 편해지고 우리 인생이 안락하게 되며 안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으려면 수천 번을 넘어지는 그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야만 걸을 수 있듯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물론 북조선과 또 탈북의 과정에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지금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해서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고 이 토밭에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선택하고 나서 뭐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가서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게 호수아비도 세우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미자매님께서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